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비웠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었기에 그 땅이 살았듯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경배하며 그 임종을 맞았듯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인생 한가운데서 늘 경배하며 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어쩌면 그 총리가 되고 나서 국정의 첫 번째 과제가 뭐였겠어요? 나라의 책임을 맡았는데 국정의 첫 과제는 풍년의 관리였어요. 해마다 풍년이 7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풍년, 남아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러분, 남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 그때 타락하니까요. 따라서 국가의 부를 관리하는 것,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때 어쩌면 요셉은 그 시간을 잘 견딘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풍년의 관리, 흑자의 관리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고 그 흉년을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그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나 그는 이 흉년이 시작됨으로써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형제들과 상봉하는, 온 가족이 함께 상봉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근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곳으로, 먹고 살 만한 곳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기느냐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신앙인의 삶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13, 14, 15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저 앞에서 죽으리까. 기근이 지금 더욱 심해져서 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해는 기근이 한 5년째쯤 접어든 해예요. 그러니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중동 땅 전역이 이렇게 다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들었는데 어쨌건 요셉이 있는 곳 이 애굽 땅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와서 지금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양식을 사겠다고 오는 것이죠. 여기 돈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은으로 주로 거래를 했어요. 이게 은을 와서 달아주고 양식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어쩌면 뭐 그 자국의 화폐, 은화나 금화나 이런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그냥 무한정 팔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앞으로 2년 더 흉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돈을 가지고 온다고 돈대로 원하는 대로 양식을 다 팔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려면 그는 역시 현장에 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풍년 7년 동안 창고를 지을 때에도 그는 책상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는 현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뭐 좀 높아졌다고 윗사람 되었다고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회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한 번만 옮겨지면은 벌써 진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바꾸는 이 현장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은이 가득 쌓인 것이죠. 이 은을 몽땅 바로의 궁전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다 옮겨놓는 거예요. 아마 바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으로 사는 일도 한계가 있지, 양식이 부족한 탓에 돈으로 사는 돈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식을 돈으로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돈도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저 달라고 할 소지가 많잖아요. 돈이 없는데 무상급식을 요구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면 난폭해지고 사나워져요. 그러나 이때 요셉은 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없다고 해서 먹을 걸 그냥 무상 분배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들립니까? 18절,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뭐든지 가져와라. 가축을 가져와라. 집에 뭐 다간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냥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양식이 지금 남아 돈다고 해서 곳간에 양식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소나 나귀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왔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니 그 말 값은 어떻게 쳐야 돼요? 소나 양떼 값은 어떻게 쳐야 돼요? 일종의 물물교환이 일어났는데 그 물물교환에 등가 형식이 성립하냐고요. 가격을 누가 산정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단한 공정성이 이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시비가 그칠 날이 없는 일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은 못 준다는 것이고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오는 가치를 따라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걸맞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소 한 마리를 가져와도 그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고 닭을 한 마리 가져오든 나귀를 한 마리 가져오든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물물교환 경제도 아니에요. 대단히 정교한, 대단히 정성스러운 작업들이 1년 내에 계속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작업을 하려면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공직자다운 사람들이 이 일을 맡지 않으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일이죠. 날마다 싸우는 일이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절 속에 감추어진 요셉의 행정력, 요셉의 성실함,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는 마당이고 가축을 뭘 가져와야 바꿔주겠다 하는데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뭐 아침 9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면 먼저 온 사람들 열받죠. 가령 소를 한 마리 가져온 사람도 한 해 먹을 양식을 받고, 뭐 양 한 마리를 가져온 사람도 1년 먹을 걸 받고, 나귀를 가져온 사람도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이걸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돌아갔을까? 얼마나 복잡했을까? 자,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양떼들이 다 어떻게 할 텐데? 이 가축과 양떼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로 깨 됐는데 이거는 궁전에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뭐 바로의 궁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가축들을 다 가져와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보고는 하겠죠, 바로에게.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저는 어디로 갔나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고센 땅에 간 거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안 놀라겠지. 이게 고센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야곱의 온 가족들이 바로의 가축대를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가축대들이 지금 와서 바로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목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재산이 늘어나서 왕의 모든 가축대를 가지고 왔으니까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일손이 부족해지고 그렇다면은 애굽 사람들을 고용해서 써야 하고 그 때문에 놀랍게도 이 일이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젊은 나이에 뭐 돈 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이름 나고 그런 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찾지 마세요. 남들이 주목 안 하지만, 남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야말로 구멍에 햇볕 뜰 날 있듯이 그 일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평가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전부 다 그냥 빨리 성공하는 자리로 보내려고 그래. 자식 망치는 길이요, 힘들게 살게 하는 길이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뭐 안 하는 일 뭐 없나, 남들이 천하다고 싫어하는 일 없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새롭게 그 삶이 조명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들이 눈에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 떼 다 어디로 갔나? 누가 칠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어찌됐건 요셉은 첫째로 무상급식 반대예요. 그러나 1년 먹고 살 거는 또 보장을 해줘. 얼마나 놀라운 경제정책이고 재정정책이고 이게 복지정책이에요. 뭐 그냥 다 갈라준다고 좋아합니까? 아니요. 한번 무상으로 갈라주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만만 더 생겨.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큰일 나는 거죠. 누가 일합니까? 다 무상으로 받는데.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상으로 받기 시작하면 애도 안 넣는데요. 무상으로 사는 맛에 들려가지고 인구가 더 줄어든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요셉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자는 것이죠. 18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무상은 안 된다는 원칙이 섰기 때문에 와서 거저달라고 떼를 쓰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가축도 없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토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사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교환하십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 혼란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혼란은 공짜로 살겠다는 데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은 거기 질서가 생기지만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무질서와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이 어찌됐건 당연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토지와 자기의 노동력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은 야, 요셉이 이 기근을 이용해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무상복지에 길들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축대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몸과 토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토지도 괜찮을 것이다.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가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책은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얘기를 읽어가면서 요셉에게 뭐가 떨어지면 자꾸 와요. 없으면 결국 요셉에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얘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지면 요셉에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요셉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란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떨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근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 1서를 한번 봐요. 요한 1서 요한일서 5장 12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과 생명이 있고 요셉이 없는 곳에는 생명과 양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요셉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을 먼저 애굽의 요셉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어딘가로 보내실 때 그곳에 동일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생명을 낳는 자리,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리,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자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예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물론 야곱이, 요셉이 나눠준 양식을 먹고 다 죽었죠.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보내주시겠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우리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오셨어요. 양식이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장막을 펴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일부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그 땅에 먼저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애굽 땅에 왔으나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땅에 머물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생명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요셉이 애굽에 왔으나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의 것을 다 바로에게 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주무르고 국고를 만지면은 어떤 뭐 이 유명한 일화를 남긴 사람처럼 어떻게 떡을 만지는데 고물이 손에 안 묻을 수 있냐? 아니, 누가 돈을 만지면 돈이 조금씩 새는 게 정상이지. 세상의 관행이죠. 그러나 요셉은 떡을 아무리 만져도 떡을 고물을 손에 묻히지 않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는 늘 재정을 다루었지만 돈을 다루었지만 손을 깨끗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의 재물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는 애굽에 왔지만 애굽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름이 사브넷 바네아인데 애굽 이름인데 아무리 애굽 이름을 짓고 아무리 애굽 옷을 입고 아무리 애굽의 바로를 섬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것 하나도 욕심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땅 가지고 온 거 그거 뭐 조금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나? 알긴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땅을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지 내 것으로 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그는 총리 관저도 있고 뭐 고센 땅에 가족들 살만한 거처도 마련해 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저 로마 같은 악당 정부에게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합니까? 안 내는 게 마땅합니까?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저기 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바치라는 것은 넘겨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되갚으라는 것입니다. 되돌려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세상이 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는 까닭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욕심낼 것도 없고 세상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게 하나도 섭섭하거나 그게 괴롭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탐낼 것도 없고 그걸 잃는다고 뭐 애통해 할 것도 없고 달라면 그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요새 뭐 세금이 많아졌다고 난리 아닙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원래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세요. 뭐 세금 가지고 뭐라든지 뭐 해보라고.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궁금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유, 그게 됩니까? 말처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신약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요셉만 됐는데.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더 보세요. 14장을. 14장 26절 27절입니다. 14장 26절 27절.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이 얘기가 어째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앞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 초대장을 보냈는데 아니 내가 최근에 좀 밭을 사고 집을 사서 좀 못 가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또 한 사람은 소가 다섯 결이 내가 샀는데 아무래도 걔들 돌보느라고 못 갈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최근에 결혼했는데 신혼 살림에 못 갈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종을 갖다가 그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에? 뭐 장애인도 괜찮고 그 거지도 괜찮고 그냥 다 데려와라. 종이 가서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자리 남았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냥 강권해서라도 그 자리를 다 채워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못 온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묶여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치에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진 게 적어야 돼. 거기 간 사람들은 거지나 들어가고 장애인들이 들어갔지 멀쩡한 사람들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비록 총리지만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바로에게 속한 것을 바로에게 돌려주고 하나도 내 몫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새로운 토지 정책과 이 모든 애굽의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것들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는 사람들끼리 우선 정리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우린 또 갈 거예요. 또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은 애시당초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신앙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마지막 그 잔치 얘기를 하시더니 너희들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 자매와 예?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 너무 이해가 좀 세게 나오셨는데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신앙은 관계가 정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정리하는 일이에요.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 관계를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란 정리가 잘 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정리가 잘 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럼 어떤 정리된 삶을 사느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면 정리된 삶이에요. 언제든지 떠나라면 떠날 수 있으면 정리된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정리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삶이 얽혀가지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늘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누가 세상이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자기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을 무슨 뭐 그게 얘기가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지금 동안 해온 일을 보면 말이죠, 12년째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년째 접어들었어요. 이 13년 동안 바로의 변함없는 신임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주변에는 하나도 요셉 편이 없어요. 다 바로의 눈과 귀입니다. 그 틈에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내야 그 직책을, 신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우리 50장 마지막에 한 번,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마지막 요셉의 임종 장면이에요. 형들한테 뭐라고 부탁한다고요? 예. 내 해골이라도 메고,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얘기란 말이에요. 그는 사실 애굽 땅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가나안을 마음에 품지 않은 날은 없었어요. 그는 가나안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았지만 또한 현실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았고, 그는 애굽이라는 현실을 하나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본향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내 해골이라도 메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애굽 땅에 터럭 하나도 탐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욕심낼 게 없어요. 이런 요셉의 생애와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머름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이제 백성들이 전부 성읍들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보호 대상자가 되었으니까 다 곡식이 있는 그 성읍들로 다 옮겨놨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갑자기 이해가 왜 나와요? 백성들은 토지를 다 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제사장들은 토지를 안 팔아도 되는 정도로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면 바로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그 두터운 기득권층으로 인해서 그들은 토지를 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대체 왜 이 제사장 얘기를 왜 여기 썼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누가 해몽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종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바로의 종과는 다른 영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해석되려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세상이 해석이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이 세상의 제사장들 보십시오. 뭐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에 얘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죠. 가진 게. 저는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보면 끝내 뭐 이 26절에 보면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해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는 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성도인데도 목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목사인데도 무슨 뭐 성도보다 제대로 못 살아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직책이나 겉을 보고 평가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말이에요. 분별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교회가 옳으니 그러니 이걸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으로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해야 될 모든 책임과 결과는 결국 나 자신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분별로 인한 책임은 전부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종자를 뿌리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에 기근이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내년에도 또 기근인데 종자 뿌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7년 환란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종자를 언제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씨앗을 언제 뿌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는 새로 이 확립된 토지 제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러니라. 제사장의 토지는 결국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애굽의 토지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저항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고 5분의 4는 소작농처럼 변했지만 그 당시로 보면 지극히 관대한 조치였어요. 그 당시 중근동의 모든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은 반식이었어요. 그 5분의 1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그들이 예? 이런 토지 제도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까? 그가 주인의 권위를 강요했습니까? 그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주인으로서 대접하고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구원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세상 사람들이 잘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욕심 없는 사람인가는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욕심이 분별되는 선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무슨 비난할 근거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따라서 요셉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임할 도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먼저 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터나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지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내 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그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제 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물론 제 것 단단히 챙기면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들은 귀여워 보이고 마음에 들겠죠. 그러나 세상은 제 것 챙기는 사람처럼 그걸 볼성사납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만 가져도, 명상만 열심히 해도, 그렇게 욕심 안 내고 사는데, 무슨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렇게 욕심을 목 턱까지 차서 살면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한편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생육과 번성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내 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생명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낙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이 자식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옛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부모가 지금 누리려고 하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부모가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아예 낳지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28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과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130세에 와서 17년간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또한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애굽 총리니까. 어쨌건 그 아들, 인애와 신실함을 보여준 아들, 그 아들이 결국 나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결국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수 있는 아들은 지금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부른 거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뭐 환도뼈 아래 넣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은밀하고 비밀한 약속을 할 때는 뭐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고 하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 그 사타구니 손 넣기가 뭐 좀 민망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이삭 며느리 얻어올 때 저기 종에게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단 둘만의 맹세, 내 생명을 건 맹세 할 때는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걸 지금 야곱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야곱이 요셉의 맹세를 듣더니 아, 저는 여기 감동받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를 드렸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접속됨으로써 영혼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고 영혼에 접속될 수 있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고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이런 예배 형식과 절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우리의 목숨이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세상의 것 세상에게 돌려줄 각오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다 돌려드릴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도 섭섭하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자유함이 세상의 의문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자유함이 세상의 질문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 팬데믹이니 뭐 코로나니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려가라고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다 세상의 것 세상에 돌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어떤 은사를 받았건 그 은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인색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손을 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생명이 열매 맺는, 생명이 꽃을 피우는, 생명이 다시 생명을 낳는 그런 인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이 증거되고 아버지의 구원이 펼쳐지는 구원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묶이지 않고 세상에 돌려주고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날마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